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인 것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줄 알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탄이 말씀을 회방하는 역사로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부릴 듯하게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위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이 참담하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그 극단에 있는 젊은 배우들을 태우고 그 음주 상태가 면허 취소에 해당할 만큼 많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몰았고 그리고 그 사고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서 저도 그 사고 당시의 영상을 봤는데 엄청난 속도로 자동차를 몰았고 이리저리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는 고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갓길에 세워진 차를 충돌하여서 차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화물차에 부딪혀서 두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한 명은 대학생 인턴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장래가 촉망한 젊은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그 젊은 뮤지컬 배우의 아버지가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비통한 마음이 짧은 인터뷰 가운데 전해져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도저히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없어서 죽고 싶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고 전해지고요. 또 이 남편의 아내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감히 남편을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죄값을 다 물어달라는 짧은 말을 남긴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사고를 낸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잃은 것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정의가 세워질 만큼 충분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벌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사도신경 14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죄 용서함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죄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설교 가운데도 성경 공부 가운데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죄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정의하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율의 문답에 보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또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또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의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죄를 조금 더 이 소율의 문답이 정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는 먼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반역행위고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의하면 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정의를 다 포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요,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일부는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바치고 또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하는 아주 부당한 사람들이었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침입한 침략자들을 위해서 일한 배신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정도로 사람들의 비난과 또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분리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엇갈린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읽으셨을 거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매년 한 번 이상을 이 본문을 읽어 나가셨을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세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누가 더 의로운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선한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우리 정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 정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천재적인 가히 천재라고 불릴 만한 탁월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 righteousness,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높이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완곡된 표현입니다.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상처가 나면 고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고름을 이렇게 천으로 닦아내면 고름이 묻어있는 그 천을 더러운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혐오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제가 서론에 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 사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인 자신도 자신이 행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해서 강제적으로 잠을 재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고 자기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젊은이가 자기의 어리석은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때에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지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계속 신경안정제를 투여해서 그 사람을 재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한 지방의 공항인데요. 항공사 직원이 외제 자동차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공항을 달려서 공항에서 짐을 내려주는 택시 기사 아저씨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 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참 저도 그 운전자가 참 밉더라고요. 거기는 달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계속 천천히 달리라는 서행 표시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짐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건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차를 달리는지 옆에 타 있는 사람이 속도를 줄이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거기를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사건을 봤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두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죄에 그 경중을 따질 수 있습니까? 나는 사고를 내서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았고 나는 또 술도 마시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물론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 두 사람 다 참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범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범법자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불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로 볼 때 죄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비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말한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찾으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죄 용서함이 주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루터 역시 오랫동안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자신과 같이 죄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런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배우고 아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게 당신의 의의 옷을 옷 입혀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법과 그분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루터가 죄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썼던 서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의 용서를 허락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죄의 결과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에 죄의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정죄고 두 번째는 죄책이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 따라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죄와 죄책과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죄책과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이런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을 제가 말씀드린 정죄와 죄책과 죄의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죄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8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기 송사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죄책을 묻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죄의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때에 그 내리시는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미 그 백성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로 전가시키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죄책을 묻게 되는 일도 없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죄를 또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시라고 오해합니다.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면 이제 장차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심판하실 수 없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정당한 정죄와 책임과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강의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 왕이 법을 정당하게 지켜서 나라를 정의롭게 세우기를 원하는 왕이 만일 어떤 잘못을 범한다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법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왕자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기를 뒤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그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이미 왕은 나라를 공의롭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기 아들도 살리고 또 그 나라도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정의로운 나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 길을 찾는데 그 방식은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아내고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두 눈을 뽑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들의 눈 하나를 뽑고 자기의 눈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누가 그 왕을 불의한 왕이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이라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불의한 왕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자기 아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두 눈을 뽑아버리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죄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정죄와 형벌을 그 아들에게 옮기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또한 죄인들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죄 용서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께 두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반역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혐오스럽고 불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평생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극히 조금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는 평생 이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 그것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는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 주기보다는 나에게 잘못을 범한 몇 배를 더해서 복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용서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실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한 것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해야지 그것을 if 조건절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는 평생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6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때문에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나 내 일생 동안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는 나의 죄된 본성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내가 영원히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